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5장 16장 16절 17, 18절입니다. 333쪽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네, 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총 5장의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1장부터 5절까지 단숨에 읽어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요. 읽으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지역을 지나 거대한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늘 그랬듯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새 안식일 약 20일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참 많은 그리스인들, 이방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야손이라는 신실한 사람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기쁨도 잠시 그 지역에 기득권을 쥔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발동이 되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동한다라며 정치적인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밤을 틈타 급히 베레아로 피신을 해야 했고요. 바울을 숨겨주었던 야손은 대신 붙잡혔고 고초를 겪다가 보석금을 내고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멈췄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성도들을 뒤로 한 채 바울은 떠나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을 겁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두고 가는 그 부모님의 심정, 그런 심정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텐데요. 게다가 대적자들은 얼마나 집요했는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시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도망치듯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세우던 중 데살로니가로부터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자신이 짧은 시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도 감격적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고 그들의 그 믿음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그 삶이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바울은 정말 감격의 감격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질문들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어제 새벽 예배 나오셨다면 어제 고린도 교회를 들으셨을 텐데 그 교회와는 참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한 자신의 그런 애틋한 사랑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향해서 해주는 그런 말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1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되게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이 어린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네,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자신을 너무 잘 본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왕이라고 부른다고 반역 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던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노라. 정말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고 내가 목숨이라도 너희를 위해서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바울은 편지에 따뜻하게 또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이제 제 말을 들으면서 아마 어떤 사람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대상이 딱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요, 제가 섬기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인데 리듬체조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리듬체조입니다. 1학년이 들어오면 꿈나무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점 그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느 반을 들어가냐면 선수반에 들어갑니다. 그 귀여운 꼬맹이들이 그 리듬체조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어린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꿈을 정하고 무슨 훈련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다리 찢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강당에 가면 걔네가 맨날 이렇게 다리를 찢고 있어요. 양쪽에 의자를 두고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다리를 막 찢고 앉아서 다리를 찢고 있는데 제가 자주 저는 이제 학교에 이렇게 들르는데 늦은 시간에 갈 때도 있고 휴일에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애들이 늦은 시간까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말 휴일도 없이 막 땀 흘리면서 연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런 어린아이들이 저게 가능할까? 아마 오래 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많이 되었습니다. 포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수가 되기까지 그 아이들이 꿈나무에서 그것을 꾸준히 키워가는 아이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진짜 선수가 되기도 했고요. 그 아이들이 대회가 다가오면 뭘 하냐면 혹독하게 체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사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사탕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중 관리를 위해서 아몬드 몇 알로 그 자기 체중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절제하는 아이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회를 앞두고 와서는 항상 저와 기도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칭찬하고 제가 기도해 주었는데 그 아이들이 빛날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그 연습할 때도 너무 제가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빛날 때는 자신이 열심히 정말 땀 흘리면서 눈물로 그 노력한 그것들을 아름답게 펼치는 대회, 발표의 무대였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을 받든지 메달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 아이들은 커서 무엇을 해도 성공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인내를 배웠고 절제를 배웠으며 마음에 소망 품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믿음의 경주에서 함께 달리는 선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라는 달콤한 사탕을 먹으며 넓은 길로 갈 때에 이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빛나는 선수들처럼 핍박의 현장에서 찬란하게 믿음을 증명해내고 있었기에 바울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눈물겨운 성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한 가지 염려하는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떠난 하늘나라로 떠난 그들 때문에 마음 안에 심한 절망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은 공동체의 기쁨을 잃게 하고 기도의 동력도 떨어뜨리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마저도 식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봐라.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망이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은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지금처럼 거룩한 삶을 이어가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빛의 아들들답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돕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삶의 태도 처방전이 바로 오늘 16, 17, 18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살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기뻐할 이유도 감사할 이유도 많은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더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세상 일은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뭐만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의 눈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 있게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도 안 되는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 있었던 그 상황들을 경험했던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 없는 밤이었지만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 한밤중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생기는 기쁨이 그 마음에 넘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어진 기쁨은 고난을 초월하는 기쁨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기쁨의 경험 또 그것들을 통과한 경험들은 우리의 구원과 장래의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있으라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태도, 그 신뢰를 늘 24시간 잃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인데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더딘 응답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결하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바울은 감사할 만한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입니다. 나쁜 일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분이 내 삶을 완벽하게 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태도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달라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또한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새일의 새벽 기도는 주제가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특별하게 같이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땅 지하교회를 보면 우리가 정말 답답한 마음들도 있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그 북한을 생각할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원망과 탄식을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과 탄식을 멈추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태도와 기도를 통해서 새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기적이 시작되는 이 새일의 새벽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북한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새일을 북한에 시작하여 주시옵소서.